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정말 이거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이번 해에 연습하기로 한 것처럼 정말 한 구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반드시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다 고백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은 멈추고 그를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레위가 누구지? 레위라는 이름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같은 기사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자, 레위가 누구죠? 마태다라고 이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지금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무공무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그런데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세리가 좋은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쁜 직업입니다. 세리는 정말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민족을 착취하는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마태가 지었다라고 알려진 그 서신서에 내가 바로 그 세리다. 숨기지 않을까요? 보통 사기를 보면 다 자기가 이긴 그 승자의 기록이 역사다라고 하는 말처럼 다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숨깁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냅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가 세리였다. 내가 그였다. 내가 마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가 마태가 되었을까? 여기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페트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의 진짜 이름도 레위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 너는 마태야 라고 주었다 하는 의견하고 마태의 족속이 레위 지파,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고 아직도 두 가지 견해 중 뭐가 옳은지는 잘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등쳐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여인과 같이 취급을 받는, 죄인의 취급을 받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말씀을 들으러 왔나?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 그런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셔서 마태를, 레위를 주목하십니다. 바라보세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너무 은혜가 돼요. 와, 참 그렇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아무 상관없고 뭐 말씀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을 때 찾아가시고 정말 전적인 은혜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주시지, 나도 그렇게 만나주셨지, 그렇게 사람을 만나주시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역겨움에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레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이든 그 사람의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레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이 뒤틀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백성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있죠?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세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야 할 그가 세상을 쫓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해야 할 그가 세상에 충성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민족을 도와야 할 그가 민족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sick of it 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래도 화가 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른, 사역자로 부른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으니 아마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독자들은 속이 뒤틀렸을 거예요. 역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어야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목회자가, 그런 사역자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으니, 착취하고 있으니 역겨운,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더 깊게 보아야 할 것, 그렇게 역겨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역겨운, 토나온 사람들, 정말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목하시고 죄인 중에 악질인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렇게 선별됐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가, 그의 자리는 성전인데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할 그가 세리의 자리에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선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관, 죄의 걸음더미, 쓰레기더미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영생을 말하는데 이 생에 올인해서 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은 없는, 성전이 아닌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 그리스도인, 리바이, 레위라는 이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교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악하고 더러워진 정말 쓰레기더미, 걸음더미에 앉아있는, 앉아서 죄짓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 요만큼 오면 내가 갈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죄짓는 그 자리로 찾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레위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follow me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이제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지금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 죄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follow me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일어나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눈물을 닦고 이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일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일어나가면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모세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너는 모세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 이런 말 전혀 안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는 겁니다. 네가 어떤 ability,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나를 죄의 자리,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께서 일어나 걸을 때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와 같은 죄인들, 아마도 세상과 타협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는 역겨워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식사합니다. 내가 만난 주를 보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라면서 비난합니다. 아마 거품을 몰고 덤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 자리를 일어나 주를 따르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참 이상하죠.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때는 교회생활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나와 같이 교회생활하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언제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 적당히 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나랑 너무 친한 언니가, 동생이,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예수 믿지만 언제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겨내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아멘.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어떠한 병이든, 어떠한 병이든, 암이든 뭐 당뇨든 어떠한 병이든 치료의 시작은 내가 병이 든 것을 인지하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도 아무리 가도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와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들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우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죄 있다 하셔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굳게 믿는 자폐적인 죄인들이시기에, 죄인들이기에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죄를 어떻게 인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은 간절함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있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쫓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만큼 주님을 따를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죄인이라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자폐적인 사람들, 아니면 정말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시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신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작은 죄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인이고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고 작은 죄고 없어요. 이 컵에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지면 다 검게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이건 좀 더 검한데 저건 내가 가진 건 조금 더 옅은데 아무리 그래봤자 잉크물, 검은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죽이고 그 결과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니까 내 죄가 없어진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눈감아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죽이는, 영벌에 처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마태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눈감아 주시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싹스를 다 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자리가 저분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저렇게 돌아가신 것이, 저렇게 고통당하신 것이 저분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듯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거기 있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음을, 내가 저러한 형벌을 받아야 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굴 부르셔야 됩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셔야죠. 그런데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신도 죄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을 부르죠. 잘하는 사람을 부르죠. 이단들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못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제가 말한 그 선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묵사발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식탁을 같이 안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시고 그래서 나도 죄인들과는 내가 생각하는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우리는 식탁을 같이 합니다. 교제를 해요. 죄인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하고는 밥 같이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에 교회는 죄인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죄의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절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겠는데 해도 안 됐는데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인 죄, 지금도 감추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한테도 나눌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악한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추인 죄도 주님은 용서하셨다 라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두렵다면 왜? 계속해서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알면서도 세리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인내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일어나 오라 하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를 묵상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왜 기도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가? 원망이 생기거든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너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바라봅시다.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에베소서에서 약속한 대로,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주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은 곳에 죄가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이 자랍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를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있는 나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신앙이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나쁜 버릇이 있어요. 해도 안 될 텐데 자기가 알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몇 주 하다가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될 거 알아. 그럼 본인이 하나님 아시지. 주님 의지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세요. 거기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 반복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같은 갈등이 쉬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고 갈등하게 사시겠습니까?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때는 늦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때, 죄인을 부르시는 식지 않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